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미소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수요일 앞에서 기도에 참석한 일여전도의 회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여전도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 주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도남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들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잘 이루어드리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에 가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서 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었지만은 사도들이 처방을 참 잘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도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평신도들도 그들 중에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재정을 평신도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동안의 이 재정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마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했을 때에 누구를 택했냐 하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택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빠지는 것을 보고 좀 불평을 하면서 일어났었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든 재정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났었는데 알고 보면은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6장 7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에 사랑을 가지고 배려를 하니까, 즉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 참 많은 그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사실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과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그제서야 거기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곱 집사가 선택이 됐는데요. 이 일곱 집사의 주 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주 업무는요 구제입니다. 사도들이 하던 그 구제를요 집사님들이 이어받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재정을 담당을 했지만은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이 일, 이 일이 내 주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업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저거는 못해,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 업무들을 담당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체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이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이 전체 집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나 이제 흩어져서는 회당에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여기에는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자유민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한때 로마 제국의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유민이라고 한다면은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유대인들과 또 그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구레네, 시실리아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현재 이집트를 말하죠. 그리고 길리기아, 터키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등 이 사방에서 모여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선출된 일곱 지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아마 찾아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탄은요 아직도 죽지 않습니다. 그 녀석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모임에 의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재판석에 세운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뒤집어 씌운 죄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낯설지 않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더라. 또 율법이 필요 없다면서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을 하더라. 이렇게 거짓 송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재판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섰던 그 공회에 그대로 섰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섰죠. 그리고 고소당하는 이유도 또 거짓 증인이 등장하는 점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체 공회원이, 이 공회원은요 장로 7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스데반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두려운 장소입니다. 두서너 명 선 것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혼자 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손으로, 물론 손은 하나님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손으로 기록을 한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그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모세에게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라 하면서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체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얼마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그 자리에서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말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즉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둘러선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서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럴 때 한 1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오히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보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충만입니다. 6장 초도에 보면은 스데반을 집사로 선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어떤 사람을요? 충만한 사람을 뽑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여기에 합당한 사람, 충만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랬죠.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과 연관해서 네 번씩이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사실 이 표현들은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믿음도 권능도 은혜도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유일한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래를 좀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가 회당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도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님, 인간 스데반만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공포에 질려야죠.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세상, 정복을 해야 가야 될 이 세상, 이 세상이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죄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탄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세상에 충만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은 그 과정 속에 있든지,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죄악이 이미 많이 차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충만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용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어느 정도는 죄악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셔야 될 말씀이고 염두에 두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야 됩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이 말씀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나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말씀일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은 1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안 따라 하고 싶어서 그럼 안 따라 하시는 거죠.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즉 이 두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데요. 스데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나의 물질,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또 내 몸, 또 내 생명, 내 가족, 내게 속한 모든 것,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다 넘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내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 주님에게 내어드리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용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리면은 얻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면은 주님의 것으로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다 버리면은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내 생명도 책임을 져주시고 내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몸은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생명도 그래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왜 충만하지 않냐 하면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속에 내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내 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19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매우 강력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현대교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못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현대의 교회, 분명히 이것은 병든 교회이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살인은 죄인 줄 알면서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죄인 줄 모르는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요 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대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요, 주인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이 하기를, 주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주인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볼 때도 충만한 사람은 좀 별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좀 별나게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좀 별나게 믿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쇠사슬을 이렇게 묶이는 손을 높이 쳐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이 손목에 쇠고랑 찬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적당히 믿던 그리스도인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그는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좀 유별난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신, 찬송을 할 때도 막 이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 저는 오면요 제일 딱 눈에 딱 보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맨 앞에 집사님과 맨 뒤에 집사님, 이 두 분이 안 계시면요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집사님이 안 보이면 조금 허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집사님 연락이 왔었냐고. 그러니까 두 분 집사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충만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읽든지, 늘 기도 생활을 하든지, 늘 전하든지.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면 그냥 넘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죽어서 그 영원한 지옥불, 그 지옥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영혼을 불쌍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서서 그 돌에 맞아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요 1년, 2년 불구덩이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지내야 될 그 영혼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과격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VIP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 때문에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김선태 목사님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눈앞에 그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자고 대화를 나누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그 VIP가 어른어른 그래야 되고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번영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것은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안 입법화하기 위해서 73명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 입법안, 안을 발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분들 이름을 쭉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다. 제가 조금 그 현재 이 차별금지법안 너무 큰 죄악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쓴 그 법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안 이유, 그 73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들이 쓴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N 인권이사회,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은 부끄러운 일임.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권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법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조사를 하다 다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딱 나오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훑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대충 큰 틀을 보면서 그냥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가 겨우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어놨는데 주요 내용, 성별, 학력, 지역, 인종,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 여러분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맞죠? 이것만 보면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속에 보면요 성별이 있고 또 인종이 있고 지역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학력도 있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1장 3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1장 3조 예. 2항에 보면요 성적 지향이란, 자, 이 성적 지향도 그들이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 부분만 좀 뽑아왔습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즉 이거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장 4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번 1항인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장애, 병력,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그리고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등 출생지,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상태 그리고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 성적 평등,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만 보면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성적 취향이라는 것이 있고 또 종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견해는 누구든지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차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법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상정을 하겠습니까?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올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이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동성애, 공산사상, 이슬람, 신천지, 이 종교들에 포함되는 겁니다. 등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할 경우에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외에도 계속하면은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 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서서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2년 이하의 징역을 감옥 살이를 해야 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나와서 2년간 감옥 살이를 하고요, 1,000만 원 벌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나와서 굽히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는 죄악이라고, 동성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5배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또 벌금을 내고 또 감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앞으로 아마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무산된 데 또 올렸죠. 이거 안 되면 또 올릴 겁니다. 해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사회 분위기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유엔의 권고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은요 살리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막 살인당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만 이들은 살리라 그러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안에 서명을 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신문기자가 분노하면서 협박성의 글을 실었는데요,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동성애 합법국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 누군가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협박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국민일보에 내가 시켰다, 만약에 안 실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성도는 세상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또한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별나 보여도 좋습니다. 오해받아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8장, 우리도 마음에 좀 분노심을 가지고